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9면 어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9장을 읽어보면 신자들은 크게 고무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박력 있게 묘사되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전진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진행에 거침이 없습니다. 1, 2절에 나오는 다메섹과 하맛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람의 도시들입니다. 하드락은 어딘지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 그 도시들 근처 어디라고 짐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도시들에 내리니 사람들이 놀라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올려다본다고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사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남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점차 내려가시죠. 두로와 시돈은 하맛과 다메섹보다는 남쪽에 있는 해변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역사 속에 여러 제국의 흥망을 거듭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오래도록 건재했던 도시이지요. 그래서 그 본문은 그들이 매우 지혜로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의 침공을 받지 않으려고 아예 바다 쪽에 나가서 요새를 짓고 단단히 방비를 하죠. 그렇게 안전을 도모한 후에 무역에 힘써서 금과 은을 잔뜩 쌓아둔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에게도 공략되지 않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던 그 도시들이 4절에서 보듯 하나님이 임하시자 정복되고 맙니다. 여기 정복된다는 말은 갖고 있던 것을 탈탈 털려서 벌거숭이가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탈탈 털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바다에 쳐넣으시고 불에 삼켜지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한 도피처였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들의 무덤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어찌어찌 피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그들을 쫓아가 불이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에 푹 젖었을 텐데도 불이 삼켜버린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뜨거운 불이 이들에게 임할 것인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묘사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속수무책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블레셋 도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 남쪽에 있던 여러 도시들인데 이들은 부로를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 날이 있겠지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로가 당하는 꼴을 보고 이 도시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벌벌 떨고 또 두로를 보며 가졌던 소망 때문에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밀려오는 하나님의 공세를 피할 수 없어 두로와 시돈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은근히 목에 힘을 주며 기회를 보던 블레셋의 교만은 땅에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지나 더 남쪽 예루살렘에 임하시게 되죠. 그것이 8절에 나오는 내 집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껏 여러 도시들의 먹이였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 사방을 둘러싸서 보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적들이 더 이상 마음대로 거기를 오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9장의 분위기는 거침이 없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니까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도록 좋은 날, 신나는 날이 있었나 싶은 박력 있는 승리가 여기 펼쳐지고 있으니 이렇게 말해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호하라라는 명령은 실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듯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셨다는 데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본 그 속 시원한 일들은 왕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왕이 임하셔서 이루어질 일이 10절에 요약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통치가 온 땅에 이르러서 에브라임에도 예루살렘에도, 즉 이스라엘 족속은 더 이상 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막으려고 방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에 대한 묘사이죠. 구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왕을 묘사하고 있는 항목들을 보면 그래도 처음 두 항목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왕은 통치자이니 불의하지 않고 공의로운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또 그분에게서 백성들이 바랄 것은 구장이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의 모습이니 그분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두 개의 설명은 대체 왜 들어와 있는 것일까 싶은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이 말이 이 왕을 묘사하는데 왜 필요한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구장의 분위기를 염두에 둘 때 이 일의 중심에 서 있는 왕의 모습으로는 잘 안 어울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지금 뒤집히고 있는데 이 일을 이루고 있는 왕이 새끼 나귀나 타고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 왕은 때로는 말을 타기도 하고 또 나귀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주로 왕실의 여자들이 타던 짐승이었고 특히 나귀 새끼는 아이들이 타던 짐승이었습니다. 왕의 경우에도 특히 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말을 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은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장 전체는 전쟁 분위기인데 왜 왕이 나귀를 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구장 전체를 지금 휘감고 있는 이 압도적인 승리는 어쩌면 우리가 금방 떠올리는 전쟁이나 전투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나귀를 탄다는 말 앞에 나오는 겸손하여서라는 면모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질문을 질문거리가 되죠. 겸손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어떤 상태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겸손하다라고 말하면 긍정적인 칭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렇게 마음속 태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 곧 지위가 낮고 하찮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래의 의미가 보다 분명히 드러나도록 옮겨본다면 이 왕은 가난하고 초라하다라고 말해야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보면 우리의 궁금증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9장 전체는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일의 당사자인 왕은 초라하며 낙이 새끼를 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와 왕의 초라함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대체 무슨 싸움인데 왕은 지금 이런 몰골로 와서 승리를 한다고 말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보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대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그 전쟁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 무슨 싸움이며 이 승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패망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은 50년 만에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죠. 그 사이에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망하고 새로이 패권을 차지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유다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즈음 활동을 했는데 처음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석 달쯤 지나 어느 날 밤 여러 개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환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일과 그 일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기한 질문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것은 네 번째 환상인 3장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넘겨서 스가랴 3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환상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보이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그 앞에 서 있죠. 그리고 사탄도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수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금방 떠올리는 그 사탄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란 말이 고소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누군가 지금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고발당할 혐의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환상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한 개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지요. 스가랴서에는 개인사가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고소자의 고발도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이 암시하고 있듯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의 잘못을 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우리가 먼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소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상을 고발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이 의외이죠. 사실 여기서 사탄이 굳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선지자들도 늘 이야기해왔듯 이스라엘의 죄상은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소자의 고발이 틀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고소자를 책망하고 계시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드시고 오히려 사탄을 꾸짖고 계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 형편이나 좀 보고 그런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얘기처럼 보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처지가 어떠한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에 들어가 있다가 불이 꺼지는 바람에 남아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활활 타는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불길 속을 들여다보시고 그를 꺼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이런 몰골로 있는 것을 보면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족속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조상들의 땅에 돌아와 있는 것인가? 당할 걸 다 당했기 때문에 이제 당당히 귀환에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내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소자는 그래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원래부터가 꺼낼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원래도 안 좋고 지금도 적골이니 그저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잘못된 묘사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시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명령을 하시죠. 가서 저 사람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정당한 고발을 무시하시고 오히려 좋은 옷을 입히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그의 죄악을 제거하는 일이 여기 관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고소자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된다고 사실에 입각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힘으로 무슨 세력으로 사탄의 고발을 막으시지 않고 그의 정당한 고발의 이유인 죄악을 제거하시는 방식으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선지자가 불쑥 끼어듭니다. 5절에 보면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라고 말하죠. 선지자는 지금까지의 일을 보고 어떤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모습인데도 그를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새 옷을 입히시자 아예 관까지 씌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관은 제사장이 쓰던 터번 같은 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까지 쓰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제 어엿한 제사장, 대제사장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은, 이 이야기는 5절의 끝부분에 이 더러운 제사장 곁에 여호와의 천사가 내내 함께 있었다라는 말 언급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끝에 6절부터는 이제 내내 곁에 서 있었던 여호와의 천사가 말을 하기 시작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이 1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라는 말이 나오고 9절과 10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보면 이 천사는 그저 한 명의 천사로 발언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갖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말은 이렇게 말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여기 증언하여 이르되라는 말은 여호수아에게 엄숙히 확약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일개 천사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장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장담하고 있는가? 첫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고 내가 부여된 책임을 지킨다면 너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그 뜰을 지키며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 자유로이 출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조건문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는 이미 하나님께서 불에서 꺼내시고 옷도 갈아입히고 관도 씌운 상태이죠. 그렇게 보면 여기서의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건과는 좀 다른 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지금 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확약하고 있는 내용은 너는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자유로이 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장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동료 제사장들은 예표, 곧 사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무슨 예표가 되는가? 여호수아가 이 환상 속에서 겪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싹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루실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이 일은 그가 혼자 겪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등장하게 될 싹이라고 불리는 일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싹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새싹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죽은 가지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가지라고도 번역되기도 하죠. 여러 군데 그 구약 성경에 이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구약성경 1106면 어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에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싹이란 말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서 이스라엘 족속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세대 전부터 싹이라는 말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싹이 메시아이신 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싹은 무슨 일을 하는가? 성경에 이미 여러 군데 예언이 있죠.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7면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종의 노래가 나오죠.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 네 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종도 역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의 면모는 싹이 할 일과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2절에서 보듯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좀체로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대상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종의 노래인데, 이어지는 종의 노래를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은 단지 이런 존재들에게 그저 눈만 돌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야 50장으로 몇 장 더 넘겨보시면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자, 여기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않고 어떤 방해가 와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지금 무엇을 깨우쳤냐 하면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한 답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죠. 자,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따귀를 때리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따라 지킨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은 이렇게 당하는 모습이죠. 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할까? 그것은 그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을 그저 눈여겨볼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신이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등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은 곤란한 처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무리와 한통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겪게 되는 일, 따귀를 맞고 매를 맞고 수염이 뽑히는 것 같은 그런 모욕적인 일을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경에 여호와의 종, 싸게 임무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스가랴 3장에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확약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의 환상 속에 이 여호와의 천사는 앞서 몇 번 등장을 했었죠. 먼저 첫 번째 환상에서 그는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서 있는 존재로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세상 곳곳을 다니고 있는 천사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형편과 관련하여 간구를 했던 존재지요. 그리고 그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에 대한 응답을 받아낸 존재였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환상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여호와로부터 파송된 존재였다고 자기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거듭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존재가 그저 일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 특별한 존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곁에 처음부터 함께 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직접 무엇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3장 9절에 보면 세 번째 확약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호수아 앞에 돌을 두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돌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는 죄인이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도록 구절에서 말씀하듯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예표가 될 것이다. 고소당한 채 그 초라한 몰골에서 시작되는 구원, 그것이 바로 내가 직접 겪을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예표에 불과했으나 나는 직접 주인공이 되어 그 일을 겪을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불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넘치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수세대 전에 말한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다 라는 말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말이죠. 바로 이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스가랴 9장에 등장했던 왕입니다. 다시 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스가랴서는 잘 몰라도 오늘 읽은 9장 9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분이 대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여기 이 왕을 얘기했던 것이죠. 자, 9절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기쁨과 환호성의 이유인 왕의 면모는 이러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이 왕은 이렇게 초라하게 나귀 새끼나 타고 등장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실은 앞에 들어있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할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나는 상태로 나와 있는 그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시며라는 말 다음에 구원을 베푸시며라는 말이 함께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을 베푸시며라는 말은 구원을 나눠주며 같은 식의 능동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구원을 받으시며라고 수동적으로 읽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받으시는 분이다라고 읽게 되는 것이죠. 자, 왕이 구원을 받는다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는 지금 구원을 허리춤에 갖고 있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원할 때 나눠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어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종이 보여주었듯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로서 이 왕은 고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왕은 지금 여호수아처럼 누더기를 입고 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겸손하여서라는 말은 그토록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천하여서 겨우 탈 수 있는 것이 나귀 새끼 정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스가랴 9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전쟁의 내막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왕이 하고 있는 전쟁은 말을 타고 그저 칼이나 휘두르면 되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죄인의 몰골로 초라한 꼴을 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죄인과 함께하여서 모든 모욕을 당하며 불의한 상태를 걷어내야 하는 책임, 그것이 이 왕에게 맡겨진 과제였고 그것이 구원을 베푸시며 곧 구원을 얻으시며 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왕이 대적해야 할 존재는 겨우 눈에 보이는 이방의 여러 민족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방이고 이스라엘이고 간에 모든 인류가 모두 고소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오셔서 왕의 역할을 하시면 인류는 더 이상 죄인이라는 고발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9장의 이 승리는 이방을 짓밟고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승리의 내용이 아니라 이방과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승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9장 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입에 있는 피, 그들의 이 사이에 있는 가증한 것이란 제의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리고 그 왕이 임하면 이들에게도 더 이상 피와 가증한 것이 제거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에게도 그런 일은 멈추게 되고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인 채로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유다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에 편입된 여부스 사람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바로 10절에 요약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도 예루살렘도 무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방과 다투며 그렇게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평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두에게 평화를 주는 이 왕의 통치가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왕이 여느 죄인들처럼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앞에 나타나신 바람에 세상을 물들인 죄악이 이렇게 무섭게 격퇴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죄인과 같은 자리까지 찾아온 왕이 있는 한, 그리고 그들 편이 되어 그 모욕을 다 감당하기로 마음먹은 왕이 있는 한 사탄의 고소는 더 이상 인류를 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인류 모두가 결부된 전쟁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그분이 승리하셔야 하는 싸움은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이죠. 외부의 적을 쓰러뜨리면 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를 얽어매고 있는 죄를, 그 죄를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싸움에 하나님이 얼마나 통쾌하게 박력 있게 이기시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게 당하기만 하고 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어 늘 더러운 모습으로 누더기를 걸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죄인 가운데 거하셔서 모든 모욕을 함께 당하시기로 한 초라한 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관역, 고발, 죄로 인한 고발의 관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이 말하듯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많은 삶의 순간마다 저희의 기대를 어그러뜨리고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며 두려워 떨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몹시 외로워하며 낙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왕께서 오셔서 우리처럼 초라하게 우리가 겪을 일들을 다 겪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에 두려움에 떨며 낙망하지 않고 주의 백성답게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승리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승리하겠습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